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다 청종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3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춘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올 11월 달에 이제 당진이라는 곳으로 사역자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당진에 이제 처음 가보는 도시인데 거기 이제 들어가니까 그 도시 앞에 당찬 도시하고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당찬 도시다. 좀 뭔가 모르게 이제 세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가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저를 맞아주시고 또 형제님 두 분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한 형제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형제님 손을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 표정도 뭐 반갑고 막 이렇게 웃고 그런 표정이 아니고 그냥 무표정한데 제 손을 꽉 잡으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또 어떤 이렇게 청년을 보니까 나이는 많이 있어 보이는데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얼굴 상태가 좀 이렇게 정상적인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짐을 이제 풀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악수했던 그 형제님이 자꾸 사택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제 짐을 풀어주고 뭐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사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심상치 않구나.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형제님이 이제 정신이 좀 안 좋아, 정신 약을 먹었는데 그간에 이제 약을 먹지 않다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내하고 이제 아내를 좀 힘들게 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집을 나가고 형제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내가 어디 있는가 하고 지금 이제 찾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자꾸 제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저 형제님이 요즘 좀 심각한데 전에 안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하나 잡히고 막 그러면 이제 본의 아니게 다른 행동을 이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심지어 막 목사님 멱살도 잡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두려워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또 그 동생들은 이제 카이스트까지 들어갔었는데 정신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는데 자꾸 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가서 뭐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듣는데, 야, 걱정이 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동생이 이제 왔는데 말도 좀 어눌하고 정신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뭔가 다른 어떤 영이 들어간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와갖고 이제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옷을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옷 벗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벗어야 돼. 왜 벗으려고 그러니까 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말려가지고 옷을 입히고 제가 잠깐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앉아서 성경을 좀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조용한 시간 이렇게 갖는 것처럼 이 조용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루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하지만 이 기도하고 이 성경이 있는 이 조용한 시간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고 또 그러시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제 안 넘어가고 계속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넘겨줬어요. 안 넘어가니까 제가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을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나이가 44살인데 45살인데 어머니가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44살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청년이 그러더라. 몇 살 먹었냐 그러니까 내 나이가 44살이라고. 그 어머니가 44살이 아니라 45이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만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하는 거 보면 제대로 말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막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앞으로 당신은 장가도 가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날이 참 많은데 이렇게 정신이 약하고 이런 생각에 묶여가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말을 좀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말을 걸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부인일 때마다 이 청년이 오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어머니는 이제 이 청년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마음이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큰 아들도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청년하고 기도회를 하다 보면 말이 좀 어눌하기는 해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모르게 제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온전해져서 지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장가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장가 가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거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요? 그러니까 거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미가 있었어요. 거미.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거미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거미였대요. 거미 알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넘어지느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을 어느 날 읽다 보니까 땅에 부딪히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얘기는 없고 뭐 화살을 가지고 5, 6번 선자가 치라고 하는 건 있어도 땅에 넘어져서 부딪히라는 얘기 어디 있냐고. 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자기는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청년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에 마귀가 속여가지고 말씀에 막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해서 하는데 또 한번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뭔데요? 그러니까. 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벌레도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 벌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 청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자기는 옛날에 이제 벌레였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거미였고 그러니까 이제 벌레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구원 못 받아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성경에 벌레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있다고.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가 벌레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벌레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의 이 마음 속에는 어떤 말이든지 이상하게 한 번은 산에 가서 뭔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산에 길을 잃어버리고 왔는데 얼굴이 다 죽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이 강하게 마음에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저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한 번씩 이제 그냥 놔두면 이제 막 이래 하니까 제가 한 번씩 교제를 해요. 그래도 교제를 하면은 좀 좋아지고 같이 또 이제 오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눈 오면 또 눈도 얼마나 잘 치우고. 근데 한번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제 그 생각에 막 이끌려지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이분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1장에 펴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청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청년도 지었다면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은 이야기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딱 일어나다 고개를 딱 흔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냐. 말씀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목사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무슨 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사람은 할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들도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이분이 어떤 생각에 잡혀 있구나. 그런데 이 생각에 잡혀 있는데 생각을 하나하나 꺼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그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분은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넘어지면 놔둬야 되고 저런 분은 저런 분이니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뭐 큰 변화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제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전하다가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예수 우리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저분 바꿀 수 있겠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다. 그럼 평생에 당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게 있겠나. 저는 옛날에 구원을 받기 전에 죄를 가장 크게 여겼어요. 근데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죄보다도 뭐가 더 크냐면 예수님 훨씬 크더라고요. 병에 걸려보니까 병도 크지만 병보다도 누가 더 크냐면 예수님 훨씬 더 크고, 문제도 있지만 문제에 대해서 위축돼 있지만 위축된 그 문제보다도 훨씬 예수님이 큰데, 저는 어떤 문제 앞에 잡히고 그러면 위축돼 있고 스스로 마음이 연약함 속에 빠져가지고 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뭐냐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사람이 없다. 나보고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 안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싸워가지고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하고 싸워가지고 부딪히는 문제 중에서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형편은 이 형편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귀신이 들렸든지 뭐라 했든지 귀신도 예수님이 이기는데,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교제를 하고 할 때마다 이제는 그 청년이 마이크도 와서 딱 말씀 전할 때 피고 마이크도 딱 하고 처리하고 얼마나 제가 볼 때 막 귀여운 거예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귀여운 거예요. 그러다 또 시간이나 형편을 보면 그렇지만 아니야,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고 그랬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충청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제가 이제 VIP를 이렇게 맡았어요.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도의원님이에요. 근데 한 번에 이제 그 VIP를 초청할 겸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막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너무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꺼려지는데 자꾸 우리 형제님이 목사님이 가셔서 그 도의원님 한번 만나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의원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이분에게 칸타타만 초청하고 오기가 그런 거예요. 그때 딱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목사님이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따라서 해봤어요. 의원님 생활하기 쉽지 않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의원님은 아마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시장도 출마하려고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고 그럴 건데 의원님 마음 가지고는 아마 힘들겠지만 만약에 의원님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되면 의원님은 굉장히 지혜로워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나 아마 그런 생각도 올라와요. 근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는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뭐냐면 이제 보통 여자 권사가 일반교회에 있지만 이제 감리교는 남자도 이제 권사가 있거든요. 감리교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개척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 들어가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의원 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세 번이나 제가 의원에서 선거할 때 의원이 못 됐습니다. 이제 겨우 됐는데 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도왔다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때로는 이제 당비가 없고 돈이 이제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기사가 기름값이 없다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200만을 가지고 와서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적도 있고, 아, 이분이 자꾸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사실 제가 그랬어요. 의원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죄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 목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밤에 야간 운행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떨 때는 신호등이 이렇게 빨간불인데도 자기가 갈 때 양심이 끄리끼고 하나님이 꼭 자기를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야기하기 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성경을 좀 펴서 이야기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 목사님 성경 펴서 이야기하죠. 성경을 펴서 차근차근 한 시간 넘게 복음을 쭉 전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쭉 전하고 이분이 굉장히 좋아,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던 분이 태도가, 아이고 목사님, 그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번에 큰 행사 하신다면서, 예,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본부장님이 의원님 모시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표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한 장에 8만 원씩입니다. 이제 그 본부장님, 우리 아는 형제님이 본부장님인데 어디에 그걸 딱 주니까 이분이 다섯 장을 딱 봤더니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얼마예요? 8만 원이라고 하니까, 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어려우셨나 봐요. 우리 형제님이 의원님에게는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8장만 주세요. 그러면서 딱 40만 원씩 사가지고 그대로 표를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은 이거 다른 사람 주시고 사모님과 같이 오셔요. 그러면 제가 따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왔는데 이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나중에, 목사님 내가 이제 가는데 저 표 진짜 없어도 됩니까? 아, 없어도 된다고, 오시라고. 그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칸타타 이렇게 보시고 우리 그 형제님께 그랬다는 거죠. 이런 좋은 공연 우리 당진에서도 한번 유치하도록 나중에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힘써 보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밖에 나와서 만나니까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감사해요. 또 마침 제3책이 있어갖고 이제 그걸 이렇게 드렸는데 이분이 제3책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카카오톡에 어떤 이름이 딱 떴는데 그분 이름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분 이제 부담스러워, 이제 한 번은 만났는데 수양이를 자꾸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문자가 딱 왔어요. 친구를 수락해. 그러면 수락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 제가 얼른 수락했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밑에다 이제 적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원님 준 책도 읽어보고 당진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한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겨울과 여름에 우리 선교회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노인 수양회 4차가 있는데 한 차수당은 4-5일이고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참석할 수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라고. 또 너무 부담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또 만나드리겠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놓고 제가 볼 때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이 참 있고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게 없는 마음이 생기면서, 야, 하나님이 이분을 바꾸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미 다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당할 수 없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다 풀어주시는구나. 그럼 이때까지 내가 어려워하고 위축되어 있고 스스로 어려웠던 그런 많은 생각들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전부 예수님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그런 형편 앞에 부딪히고 했던 것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자꾸 아침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무엇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말씀을 하루 들으면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 하지만 야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거고 또 전도하는 건 전도하는 거지 아침마다 이 성경을 대하고 기도하는 부분에 시간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힘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으켜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형편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 이런 문제도 한번 부딪혀보자. 내가 아니고 주님인데 주님이 이 문제 부딪히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제 제가 이 오늘 이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수양에 오셔가지고 지나고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아들이 있었죠.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해서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 다른 형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되었지만 그 요셉은 채색 옷도 입혀주고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들에게 내가 꿈에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단을 묶는데 내 단에 형들의 잔들이 절을 하더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데 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님들 내가 꿈을 또 한번 꿨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형들이 너무 화가 나요.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신부름을 보내서 요셉이 올 때 얼마나 미웠는지 형들이 요셉을 딱 보자마자 야 저놈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요셉이 오는데 요셉을 잡았어요. 요셉이 깜짝 놀랐죠. 생전에 자기가 믿었던 형님들에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당황이 됐어요.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이제 죽여버리려고 했고 그때 이제 르우벤이라는 형이 말리고 나중에 구덩이에다 그냥 빠뜨렸는데 유다라는 형이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일 필요까지 뭐 있냐 그냥 애굽에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는데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은 20개를 주고 팔아버렸어요. 르우벤이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데 구덩이에 보니까 요셉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너무 고통스럽게 울부짖다가 하는데 형들이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 수염소에 피를 이제 요셉의 채색옷에 적셔서 아버지 갖다 줍시다.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수염소에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옷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우리 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2절하고 3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32절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하며 33절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자, 여기서 내 아들의 옷이라 그거는 맞지요. 근데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그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이것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요셉의 옷은 맞는데 야곱이 요셉의 옷을 봤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죽은 걸 봤습니까? 옷만 봤다는 거, 옷만. 근데 옷만 봤는데 요셉의 옷을 보고 이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아들이 이제 아, 이 짐승의 피를 보니까 형들이 수염소의 피를 갖다가 적셨는데 이 야곱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 아들이 짐승이 찢겨 죽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옷을 봤는데 실제 아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도록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 속에 그 야곱이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예. 요셉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 제 마음에 중요한 게 마음이 작용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왜냐하면 요셉은 옷을 봤지, 야곱은 요셉의 옷을 봤지 실제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 요셉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생각하는 요셉은 죽어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습니까? 가짜입니까? 실제는 요셉이 사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요셉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도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내가 대부분 육체를 보고 육체 생각 안에서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옷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옷과 같은 형편을 보면서 좋으면 좋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나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고 죄가 씻겨져 있고 하늘에 안침받아져 있고 내 모든 삶이 끝이 나 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학에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참인가 내 생각이 참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내 생각은 내가 볼 때 정확히 봤다 할지라도 다 가짜고 틀린 생각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저희 구역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 목사님, 이번에 우리 대덕에 수양관 예배당 그 신관 짓는데 봉사로 가려고 하는데 봉사 형제님을 좀 이렇게 평택 교회에서도 몇 명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갔으면 좋겠는데 형제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도 알아보라고. 예, 목사님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봤는데 아무도 못 간다. 근데 또 전화 오셔가지고 형제님 갈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알아보면 잘 안 된다니 목사님이 형제님 중에 용접 기술자 한 명을 꼭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제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전화 오셨어요. 용접 기술자를 한 명 데려가자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안 데려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조그맣고 그냥 가서 봉사할 형제도 없고 그런데 용접 기술자도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거슬리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자꾸 마음속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봉사를 하러 가는 날 저녁 수요일 날 어떤 형제님이 저녁에 예배를 들어왔는데 우리 형제님 아니고 서울에서 안성까지 직장에 다니는 형제님이신 이 형제님이 이제 일을 일찍 마쳤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내일 서양관에 가가지고 신관 건물을 짓는데 봉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용접 1급 기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띵 하더라고요. 또 미안한 마음이 든 거 목사님이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을 통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구나. 내 생각에서 항상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야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내 생각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5년 동안 심어도 싹이 5년까지 안 나온대요. 5년 뒤에 조그만 손가락만한 순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날은 하루아침에 한 30cm 자랄 때가 있대요. 그 다음에 적정기가 좀 되면 80cm가 자란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 미터까지 자냐면 30미터까지 자란다. 그러면 이렇게 잘 자라는 대나무가 그전에는 뭐하고 있었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5년 동안 땅으로 사방으로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 대나무 뿌리가 10리까지 뻗어있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대나무는 그냥 5년 동안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손가락 크기가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볼 때 야 나타나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얼마만큼 뻗어 있었냐면 10리 정도 뻗어 있으니까 안쪽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뻗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게 뭘 보여주는데 일본의 관상용 물고기 중에 코이 물고기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이 코이 물고기는 관상용 일본에서 이제 키우는 이제 물고기인데 어항에다 키우면 그 코이 물고기가 약 3cm에서 한 5cm까지 자란다. 어항에다 이제 키우면. 그런데 수족관이나 연못 같은 데 키우면은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강이라든가 이런 댐이나 이런 데 이제 방류를 해놓으면, 강 이런 데 방류를 해놓으면 90cm에서 1m 20cm까지 이제 큰 대어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누가 동영상으로 보내왔는데 제가 보니까, 야, 이런 물고기도 있네. 그러니까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다 키우는, 아니면 수족관에다 키우는, 아니면 강에 방류하느냐, 이게 다른 것처럼. 똑같은 형편이어도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어떤 분이 볼 때마다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한번 좀 어려워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영원한 세계 안에서 보면 이 세계는 그냥 한 번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 그냥 한번 제게 교제를 해 주신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4장이 있고 14장이 있는 13장이고 14장인데 13장에서는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되면 이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징조대로 됐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편 앞에 섰을 때 자기 앞에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서 있으니까 또 자기가 같이 있던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는 불신에서 나온 제사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울이 가만히 있어도 전쟁 이기게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4장에 보면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갔을 때 사울보다 훨씬 더 군병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갔을 때 올라가는 그 싸움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꼭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까 하노라. 저들이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가고 저들이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자. 올라가는 뻔히 죽이려고 올라오라는 건데 그걸 따르는 병기 맡은 자도 참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 올라가는 그거는 죽으러 올라간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올라갔을 때 요나단 앞에 반일경 지단에 20명이 넘어져 있고 병기 맡은 자는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숨었던 히브리인들이 나타난 걸 보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군사라든가 갖추어 놓은 것은 사울보다 훨씬 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나단이 뭘 잘해서 싸움이 이기고 병기 맡은 자가 뭘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사울과 요나단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울 안에는 뭘 믿는 믿음이 없었냐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 믿는 믿음이 없었고 요나단은 하나님 해놓은 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들은 가능한 일만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미국에 칸타타 하는 걸 봐봐. 10명밖에 안 나오는 그 교회에서 이런 칸타타 하는 거 봐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번에도 영상 교재 때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를 예수님이 병에서는 고쳐줄 걸 믿었지만 죽은 오라비를 살릴 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에서도 고칠 수 있고 죽으면 살릴 수 있는 모든 걸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다 다스리더라고. 바람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파도도 다스리고 병도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면서 나사로 보고 사망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가 이제 풀어놔 주세요 내가 나갈게요 그렇지 않고 다 감겨있는데 그냥 나오더라고요. 만약 나사로 조금만 살아있었다면 풀어놔야 내가 걸어갈 수 있죠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의 형편을 바꾸려고 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나단과 병기만 모든 전쟁 이기게 해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놨는데 뭐가 그걸 못 누리게 만드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제 마음속에 이 창세기 37장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내 삶이 이와 같았었구나. 꼭 야곱처럼 피에 적셔진 그 채색 옷을 보고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죽지도 않았는데 그 옷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처럼 내 삶이 이와 같았구나. 그래서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지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너 안에는 내가 있어.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있어. 이 예수가 나가는 어떤 그 일 앞에든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여기 강릉에 어떤 자매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한번 간증을 드리니 제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암 걸린 분을 보면 마음에 그냥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이죠. 작년 5월 달에 저도 암에 걸렸거든요. 어느 날 몸이 너무 가렵고 몸에 황달기가 막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몸을 해갖고 다녔습니까?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검사를 하니까 제 담도 암이라는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뒤로 이제 또별을 먹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항암치료는 제가 안 했습니다. 항암치료 안 하고 또별로 이제 항암치료 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지고 난 다음에 혈루근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혈루근원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말씀하더라. 그런데 제가 어떤 믿음이 있었기보다도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수술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암세포는 안 나오지만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너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암세포가 너를 지배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아예 여러분 우리는 마음 안에는요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말씀도 씨인데 생각도 씨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하면서 마음을 두려움 속에 집어넣는데 말씀이 딱 와가지고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두시고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한번 어떤 자매님하고 이제 신앙 뭐 이렇게 상담 겸 그 자매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님 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제가 좋아요. 제게 몸에 온 몸에 암세포가 퍼졌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암세포는 있지만 제가 이걸 이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과 이야기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암세포가 지금 자매님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매님, 암세포가 있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매님 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암세포가 병이라면 그걸 예수님이 짊어졌으니까 암세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암세포가 없는 것을 믿는 거하고 있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나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을 가져 이런 형편을 이기려고 했는데 성경에 들어가니까 형편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암이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들이 전부 다 해결된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요셉이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요셉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 속에서 보면 내가 보이는 이 육체에 항상 일어나는 모든 건 다 가짜입니다. 사실이 맞은 것처럼 보여도 이건 자매님 가짜입니다. 자매 실제는 이미 살아있고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고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자매님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 마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보이는 형편 가지고 와가지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은 문제들이 오는데 전부 하는 얘기나 제가 하는 얘기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냐면 다 보이는 형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보이는 형편 이런 것들은 다 가짜다. 마귀가 정말 이 육체를 통해서 장난을 치는 것이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이 육체에다가 고정시켜가지고 보이는 세계에다 고정시켜가지고 항상 나를 인데 실제로 이것은 아무리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마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헛된 거라. 그래서 제가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 불쌍하냐면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나이가 147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거든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험악하게 한 게 아니고 야곱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을 스스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우리가 야곱의 생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축복을 받아. 가서 염소 새끼에게 염소 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가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네 아버지에게 갖다 주겠다. 야곱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 하나 있다.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당하는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듣고 갔는데 사실은 야곱의 마음속에 이 사실만 하나 알았더라면 야곱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에서하고 싸울 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백성의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는 내가 저주를 받을 게가 아니라 어머니는 절대로 야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했다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바탄 하나님이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형 에서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생아 네가 나한테 보낸 이게 뭐냐? 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것,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이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형님 드리려고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막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동생아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래서 앞잡이가 된다는 말은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 마음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냥 에서를 따라가면 되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형님이 자기 죽을 것 같은 옛날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가진 생각이. 어떤 분들은요 살면서 지금 나이가 50이 넘는데 20년, 30년 전에 있는 생각을 품고 어려워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가 보면 실제도 아닌 생각들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고 그에게 축복을 했고 하나님은 늘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도 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 준비해놨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가지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모든 일들이 왜 그랬냐면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그 까닭에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풍성한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정말 종들이 계시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속여가지고 우리를 육체를 통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여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딱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너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굉장히 평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은 죄가 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도 예수님 안에서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승리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냐. 이 야곱이 왜 불쌍히 사냐면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들을 때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내 엄마하고 내가 너한테 전한단 말이냐 하고 섭섭해하긴 했지만 이 야곱은 요셉이 꿈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뒀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계속 마음에 뒀다면 내 아들 안 죽었어. 왜 죽어? 너희들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냐? 너희들 지금 네 동생을 미워해갖고 너희들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거냐고 조금만 조사해 갔더라면 몇십 년 동안 야곱이 그 고통을 안 당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마음이 그 말씀이 지켜지지 못하니까 형편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버려요. 알래스카에는요, 야생 늑대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야생 늑대를 잡기 위해서요 칼을 간대요. 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는데 이 칼을 양쪽으로 갈면 또 검이라 그러대요. 그냥 한쪽만 가면 칼이라 그러고 또 양쪽을 갈면 또 검이라 그러대요. 아, 검이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머리카락만 떨어뜨려도 쫙 이렇게 갈라지도록 그렇게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바른대요. 한번 바르면 그게 살짝 얼고 그 다음에 두 번 바르고 세 번 바르면 이제 칼날이 딱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이제 피가 이제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딱 꼽아 놓으면 늑대들이 와가지고 그게 이제 피 맛을 이제 이 늑대들은 알잖아요. 와가지고 그 칼에 이제 혀를 대고 한번 핥아본대요. 그럼 이제 녹으면서 이제 피 맛이 이제 쫙 이게 맛있잖아요. 늑대가 한번 딱 핥고 또 한번 핥고 하다 보면 정신을 잃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칼에 자기 혀가 베어져가지고 그 자기 피를 먹으면서 이 늑대들이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스키모인데 가가지고 뭐 힘 안 들이고 늑대 한 마리씩 야생 늑대에 잡아갖고 오면 된다는 이 늑대에게 처음에는 그냥 칼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혀로 핥게 했지만 나중에는 그 피가 자기 피에 중독이 돼가지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해놓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놓고 우리 육에서 벗어나게 다 해놓고 예수님이 해놨지만 어느 날 가만히 앉았으면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사람들 의심하는 생각을 딱 집어넣고 믿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고 이런저런 문제를 집어넣고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빠지고 생각을 한 번 하고 생각을 두 번 하고 생각을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할 때 완전히 그 생각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해도 한 가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곱이 평생 동안 자기 아들의 옷을 보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에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생각 잘못됐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육체를 보고 가진 모든 생각은 내가 볼 때 정확히 봤어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이 가짜라는 걸 깨달으면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성경 66권 속에는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늘 하시는 얘기처럼 예수님이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이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번 수양회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여기 오셔서 풀지 못할 문제는 말씀 속에 아무것도 풀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오늘 또 마지막 날인데 주님께서 선교회 안에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오늘 갖는 하루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갖는 새해 신년사일 말씀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날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당신이 주신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그대로 임하여서 말씀이 마음에 거하여 우리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